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입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은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안 보고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외울 수 있는 구절이죠. 한번 우리 3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한 해의 추수물을 보고 이렇게 1년이 되면 이때쯤이면 추수물을 보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초기 추수, 나중에 추수, 이게 추수가 달리해서 거기에 따라서 추수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이 한 해를 보면 이 후반기에 보면은 한 해의 추수를 이게 더 확인하게 되죠. 이 추수물을 보고 이제 확인하는 때를 기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존재와 삶의 모든 것 속에서 이 감사할 것들을 함께 연동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이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잠깐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일상을 살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혹시 웬 감사? 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뭐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감사가 없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뭐 다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뭐가 감사할 게 있어야지 뭔가 좋다고 할 만한 게 있어야 뭐 감사하다는 말 단을 쓰지 몰라도 이렇게 좀 좋아하기는 하는 그런 반응을 갖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일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알게 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게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에게는. 왜냐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만 가지 이유를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서 알고 나서부터 그리고 자기가 그 감사할 만 가지의 내용들을 갖고 얻고 그것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게 그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그 은혜와 복, 내게 주신 은혜와 복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면서 이렇게 거기에서 그런 은혜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은혜와 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 풍성히 보고 또 생생히 알기를 구하는 기도. 거기에 내가 알고 있는 목사지만 이런 걸 설교도 하고 많이 지식이 있지만 이 지식의 실체를 더 풍성히 이렇게 좀 절절하게 알는 그런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복이 이렇게 크다고 하는 것을 헤아리는 경험을 하면서 받은 것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결론적으로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받은 것을 하나님부터 받은 것들을 계속 상고하게 되는 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했을 때 반복적으로 받은 은혜와 복이 측량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하나는 내가 받은 복 자체가 비교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사실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복을 받았고 받고 있는 나에 대한 자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비교 불가능한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인데 내가 그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 때문에 결국 그런 결론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받은 은혜와 복을 묵상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갖는 생각이기도 합니다만은 최근에 주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갖고 구하는 가운데서 이 같은 생각을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가진 감사의 마음을 가장 크게 이제 불러일으키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내용,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 그 나 같은 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감사의 마음을 가장 크게 불러일으키는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하십니까? 아니 여러분도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해 보셨습니까? 한 찬송 작가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이런 가사로 찬송 가사로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생각해 보셨어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았습니까? 그러다가 자기가 받은 것 속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놀라 보셨습니까? 이런 사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감사가 솟구치는 경험을 하시나요? 저는 이 시간에 곧 추수감사절에 누구나 인간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반 은총, 우리가 아까 찬송 부르던 해와 달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해와 달을 이런 걸 감사하냐 그러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로 있어서 그것이 그 반경에 사람들이 사는 이 환경에 24시간 주기로 이런 것이 다 있는 것을 다 세팅을 해 주신 겁니다. 우연하게 이 공전하고 자전하고 태양계가 도는 이게 저절로 설정이 딱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있게 된 걸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때와 달을 비화를 주시고 이 먹고 마시는 이런 모든 음식을 내는 토산물을 내는 이런 것을 이렇게 감사하는 찬송 가사인 거거든요. 아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것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두에게 악인이든 의인에게 해와 빛을 준다는 성경 말씀대로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간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반 은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 게 있지만 우리도 그 해당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해서 이렇게 독생자를 주신 사실, 바로 큰 그 큰 감사의 사실을 좀 이렇게 상고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들이 되는 것이죠. 마땅히 그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익히 알고 있는 너무나 복된 사실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일찍이 이 한 구절을 네 번에 걸쳐서 설교한 적이 있고요. 또 얼마 후에 우리가 요한복음 강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후에 다시 이 구절을 상세히 문맥 속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곧 우리가 받은 것을 주목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주신 놀라운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독생자. 여기서는 독생자로 그냥 뒤에 18절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를 실제로 받아서 얻게 되는 독생자를 주신 것에 해당하는 것을 실제로 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모두는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독생자를 받는 것의 혜택을 대상자로서 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 일부이죠. 결국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다만 일단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받은 것을 이 세상에 어떤 것 정도가 아니라 이 만물 세계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그래서 상상하지 못할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독생자로 말한 결국 하나님의 독생자죠. 이거 말하고 있는데 이 주신 것과 관련해서 이제 먼저 제가 뒤에 설명을 하기 전에 좀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한번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바로 이게 내게 주신 것, 바로 이 독생자를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의외로 이런 걸 안 해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네, 교회 다니면서 뭐 독생자를 1차적으로 구체적인 걸 뒤로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요 최소한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해본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말이죠. 혹시 교회 다니면서 소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만 생각하면서 계속 뭔가를 달라고만 해요. 이거 주십시오, 주십시오, 막 주시옵소서 이러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아주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진 않습니까? 잠시만 멈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 곧 자신이 내가 받은 것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요, 우리 각 존재의 생명을 지으신 분이시며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 독생자를 주신 것 안에서 정말 무한히 복된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자신이 받은 것을 먼저 봐요. 그리고 그것 안에서 이제 구하게 되는 거죠. 먼저 받은 것 속에서 이제 구하게 되는데 그래서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한 감사 속에서 받고자 하는 것을 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신 믿는 사람들처럼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구하고 받는 것 정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자신이 받은 것을 알고 그것 안에서 감사하며 필요한 무엇을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가, 그것을 구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먼저 자신이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가를 묻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에 따라서 그 받은 것을 감사하며 사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 믿고 나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고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몰랐을 때는 모르는데 믿고 나서 이걸 알게 돼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주시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뭐 대충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자들, 예수를 진짜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막 머릿속에 이런 성경에서 교회에서 배운 것이 있어도 그렇대라고 할지 모르지만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서는 이거 진짜로 부인하기 어려워요. 진짜로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존재의 시작에서부터 나라는 존재의 이 생명이 이렇게 고유한 인격체를 가진 그런 생명의 존재로 나를 지으시고 나의 생명 유지와 그 가운데서 갖는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이게 외형을 가지고 있지만 나라는 존재의 이 인격체가 진짜 고유하잖아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심지어 쌍둥이조차도 인격이 고유하잖아요. 정말 고유합니다. 똑같은 존재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고유한 인격체, 이런 이지와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고유한 인격체가 우연하게 만들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건 하나님의 창조라고 합니다. 생명의 창조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안 다윗은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고 주권도 주께 속하였다고 하면서 부와 존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강하게 하시는 것도 주의 손에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두가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읽은 말씀은 그런 것들 정도를 얘기해. 다윗이 이 모든 걸 받은 자신의 삶에서 받은 이런 것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가장 큰 내용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아무리 크다 해도 뭐 다윗이 말한 것들조차도 다 일시적이에요. 그런데 반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는 우리가 받은 것 중에 비교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영원한 무게를 지닌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받은 이 가장 큰 내용에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어설프면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건 예수 안 믿어도 똑같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일일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니까 이게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그냥 좋았다 나빴다 하면서 불만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큰 내용에서 명확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도 그런 고백과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뭡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근심하면 근심하지 무슨 거기서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며 근데 이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게 되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큰 사실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자신이 받은 것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는 사람들에게 알게 된 이 사실 자신이 받은 것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야 알게 되는 하나님이 주신 것 결국 자신이 받은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말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인생 중에 힘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가 뭐 잘 살게 해준다거나 질병을 고쳐준다거나 뭐 이게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 얻게 해준다 이런 것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에도 간섭하셔서 어떤 역사를 하시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런 일시적인 것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두가 살면서 받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이 세상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내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이 사실 속에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받고 싶어하는 것은 모두 일시적인 것이지만요. 물질이든 뭐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든 뭐 건강이든 그 밖에 이 땅에서 좋은 어떤 것들이든 심지어 좋은 부모 좋은 부모를 만났다, 뭐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 뭐 귀한 자녀를 얻었다, 뭐 이런 것들조차도 모두가 다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신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사실상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이에요. 피조물인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갖는 모든 것은 만물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은 다 만물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아예 여기 독생자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됐잖아요. 만물에 속한 어떤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독생자를 주신 것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된 것, 받은 것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것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좀 더 와닿을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것 속에 담긴 내용들을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 본문은 독생자를 주어 우리에게 있게 하고자 하는 것, 결국 우리에게 주신 것의 기본적인 사실을 덧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피조물인 인간, 죄인인 우리들이 멸망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영생을 주신다 그래요. 독생자를 주신 것 안에서 결국 멸망하지 않음과 영생을 얻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뒤에 3장 36절에 가서 사도 요한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6장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 일단 이것부터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스스로 영생할 수 있습니까? 뭐 진시황이 무슨 뭐 블루투스를 세상에 다 여기 조선 땅까지 말이죠. 여기까지 다 가서 이 땅까지 블루투스를 찾아오라고 보냈다는데 온 전체를 다. 인간이 스스로 영생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한 대로 우리가 말했잖아요. 인간은 영생할 수가 없죠. 그럴 수 없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모두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예외 없이 죄의 싹신 사망, 죄의 싹스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나서부터 누가 다 죽으니까 원래 인간은 죽는가 보다 하지만은 성경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죄를 범하자 죽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 끝나자마자 진짜 그 뒤로 그는 죽음의 기운 아래서 살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최초의 인간이. 그래서 인간은 예외 없이 죄 싹스로 죽음과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의 모든 인간은 그런 조건에 죽는다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누구나 다 죽으니까 죽는 것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은 흥미롭게도 영생을 갈구해요. 자, 보시죠. 여러분 이 세상 옛날부터 인간들을 보십시오. 다 영생을 갈구합니다. 뭐 진시황뿐만 아니라 모두가 뭔가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다 합니다. 영생을 희구해요. 그래서 수많은 신화들이 나왔습니다. 죽음 이후에 사는 이런 것에 대한 신화와 종교들이 나왔어요. 종교들이 계속 그 참 죽고 난 사후 세계의 어떤 것에 대해서 뭔가를 주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종교들이 계속 세상 역사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설들, 얘기들이 이 세상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누가 영생한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증거를 말하지는 못해요. 일반 종교나 사상이나 신화들 속에서는 그렇다고 할 만한 명확한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여기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한 대로 예외 없이 멸망을 처지에 있거든요. 인간은 멸망을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조건에서는. 그것이 죄를 범한 모든 인간이 가진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주어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에 대한 답으로 독생자를 준 것에서 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실제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멸망하게 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멸망하게 하는 우리들의 죄를 자신이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영생이라는 걸 보여요. 역사 속에서 보이십니다. 죽음을 넘어선 생명이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죽음을 종식시키고 죽음을 넘어선 생명을 보이셔요. 그게 부활이에요. 원래 기독교가 세계 모든 기독교가 부활절이라는 거 하잖아요. 이스터 할리데이라고 서구는 아예 할리데이 기준으로 두 주씩 할리데이를 보냅니다만 이들은 오랜 전통 속에서 그냥 부활절을 이렇게 역사 속에 종교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 계속 1세기부터 지금까지 부활절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 주일이 사실은 선데이가 이게 부활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독교가 이게 그래서 이 로마 시간표에 의해서 이게 일주일 단위로 이 날짜가 이렇게 픽스가 됐잖아요. 그럴 때 옛날에는 이게 거꾸로 이게 일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 저 뒤로 갔었는데 이제 이게 시간표로 바꿔버린 거죠. 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선데이로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가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부터 시작하다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다 기념합니다. 모든 세계 각지에 이 사람들이 부활을 기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서 그걸 하신 거죠. 영생이라는 걸 보이신 겁니다. 얻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선 생명이라는 실체를 보인 겁니다. 바로 부활의 생명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이라는 것을 보이신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인간들이 또 수많은 종교들이 말하면서 갈망한 영생을 그게 막 소설이라나 희망상이 아니라 머릿속에 그리는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그것을 실제로 보이신 거죠. 드러내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이 독생자가 죄가 없는 조건에서만 가능한데 그 죄가 없는 조건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영생이라는 걸 보이신 거죠. 그래서 그가 우리의 죄와 죄로 인한 심판, 바로 본문의 멸망을 대신 다 받으시고 담당하심으로써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영생을 얻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얻는다고 그랬습니까? 앞에 말한 것처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요한복음 3장 36절 말한 것처럼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순간부터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순간부터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는 현재 시제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죽고 난 뒤가 아니라 믿는 지금부터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이 이제 이 영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왜 영생을 믿자마자 지금부터 현재 시제로 갔는지를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기도 속에 말을 하는 거죠. 영생은 영생이라는 게 뭐냐? 영생은 그냥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일반 종교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아 영생하면 죽지 않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놀라운 소식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설명입니다. 놀라운 소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시잖아요. 네. 그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영생을 가지신 그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관계 속에 믿자마자부터 가게 되는 거예요. 믿자마자부터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관계 때문에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부가적으로 영원히 산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오래 산다고 생각해 보여요. 좋을 것 같아요?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이 북유럽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기독교가 그냥 죽어서 좋은데 오래 사는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오래 사는 거라면 그건 행복이 아니다. 그런 글을 썼어요. 유명 작가가. 단순히 오래 산다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영생을 뭡니까? 아는 관계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알 때예요. 뭐가 막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행복을 불러일으키는 사랑하는 사람과 아는 관계 속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권태를 빨리 느껴가지고 잠깐 있다가 식어버리는 거예요. 이 아는 관계가. 그렇게 좋아서 한 번 더 만나고 더 만나고 좋아하고 막 행복감이 넘칠 때 이 아는 관계에서 행복감이 넘칠 때 그것을 오래 지속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알아도 알아도 새로운 거예요. 이 아는 관계 속에 사는 거죠. 죽음 이후에까지. 그래서 영생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들의 육체적인 죽음을 죽음이라고 하질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잔다라고 하는 거죠. 잠잤다가 깨는 것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영생이 얻어서 잇대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부터 그 영생을 얻어서 소유한 채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 참 생명으로 나아가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아, 여러분 여기 이제 본문에서 독생자를 주신 것 속에서 우리들이 받은 것으로 말하는 것부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여기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멸망. 독생자를 주신 것 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멸망치 않음이에요. 이게 큰 겁니다. 이거 건너뛰면 안 됩니다. 멸망치 않음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인간은 자기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아야 됩니다. 죽는 것이 스타트예요. 이게 죄 싹수로 있기 때문에 죽을 때 다 두려워하잖아요. 죄 싹시 스타트예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에요. 멸망에 해당하는 영원한 심판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그런데 멸망치 않음이 있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어서 멸망치 않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아는 관계,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것이 작은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먼저 자신이 받은 이것부터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온 세상을 뒤져서라도 얻고자 한 영생이에요. 이 지금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다 얼마나 조금이라도 더 젊어지고 더 오래 살아보려고 얼마나 우리가 애썼습니까? 몸에 신경 엄청 쓰잖아요, 우리가요. 그런데 그 모두가 얻고자 하는 그런 것을 스스로는 멸망받아야 하는 조건에 있어서 가질 수가 없는데 지금 이것을 갖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멸망할 것을 넘어서서 참 생명을 얻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것들도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말하는 내용이에요. 기본적으로 말한 것이고 여기에 더 덧붙여서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더 부가적인 설명을 할 내용들이 성경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먼저 말해주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받은 것을 이것으로만 알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독생자를 주신 것 안에서 우리들이 받은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 말을 먼저 로마서 8장에서 얘기했죠.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주신 것 안에도 주신 것이 많고 무한하지만 하나님은 그것 자체로 끝나지 않고 그와 함께 더 많은 것,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과 함께 주시는 것, 그 모든 것 속에 어떤 것들이 포함됐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말씀을 한 그 전후 문맥에서 먼저 말을 하게 되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여 무너뜨릴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지위와 신분을 얻었다. 그리고 그 어떤 환난과 또 사망도 뭐 현재 일이든 장래 일도 아니 피조물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다.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랑이 우리의 구원과 구원 여정 속에 있을 수 있는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지키고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사 사망이 있어도 거기서도 이 사랑을 끊지 못하는 잇대어 있는 생명으로의 구원을 얻게 하는 사랑의 나타남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독생자를 주신 것 안에서 사실상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독생자 안에서 지금도 또 장래도 또 영원까지 사랑을 주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주심으로써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고 받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계속 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이 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신 것을 넘어 지금도 피조세계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것을 모르는 분 있으세요? 아니, 그것을 자신 안에서 확인하지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부터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신 사실부터 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역사 속에 실제로 독생자께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부터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주시는 것을 당연히 알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를 알고 믿는 자는 그것 안에서 주시는 무한한 사랑, 피조세계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지금 자신이 받고 있다. 그리고 계속 받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게 되죠. 그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자주 이 독생자를 주신 것 안에서 주시는 이 무한한 사랑, 곧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어떤 조건에 놓여도 그 어떤 정죄와 공격을 받아도 또 어떤 시련과 환란을 겪어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받은 자가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큰 감동이 저에게 밀려오고 또 동시에 행복감을 밀려옵니다. 제가 이보다 더한 것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보다 더한 것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보다 더 큰 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여러분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독생자를 주신 것 안에서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뭐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주어서 우리가 의롭다함 얻은 것으로 의를 주신 것으로도 얘기하고 또 고린도전서 1장 같은 경우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우리에게 갖게 하신 것으로도 말하고 또 최근에 살펴본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지위와 신분을 갖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 2장 같은 데서는 죄사함을 받은 것을 넘어서서 아예 성령을 선물로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갖게 돼요. 독생자를 주신 것 안에서 결론적으로 성령을 선물로 주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이런 놀라운 일까지 우리에게 다 주신 것에 해당하는 거예요. 특히 성령은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것으로 이해하거든요. 성경에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에서 그러잖아요. 그가 우리에게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받은 이 복된 그 내용들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요 사랑받은 자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셔요. 성령님께서.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어진 성령 그분의 역사는 독생자를 주신 것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또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을 보십시오. 지금 제가 이런 말한 것들을 보십시오. 독생자를 주시고 그분 안에서 성령을 주심으로써 이 세상에 무엇 정도가 아니라 피조세계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을 주신 것.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받았어요. 독생자를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고 그것에 반응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고 거기에 좋게 좋아하며 그것을 반응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고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알고 반응하고 누리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어떻게 자각하고 알고 있습니까? 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아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받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모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들을 자각하게 하고 믿고 감동케 하고 그에 대한 반응하도록 하시는 걸 통해서 알게 되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합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지난주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아예 죽은 자처럼 삽니다. 누가 하나님과 그에게 속한 것, 거룩한 것을 좋게 여긴다? 그걸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한다? 특히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것을 알고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한다? 또 성령을 이런 모든 위한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된 많은 선물들을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고 자녀인 것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좋아한다? 그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뇌시킨다고 되는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거 즐거워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좋아해야 된다. 아무리 세뇌시켜봐요. 안 되죠. 돈 준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을 설득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반응은 다 성령이 거하셔서 있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성령은 독생자를 주신 것 안에서 그를 믿는 자만 이렇게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구원 여정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삶의 전방위가 다 관련되어 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내 안에서 감화감동하시면 나에게 온갖 방향이 틀어지는 이 생각까지도 교정해주며 그 길을 가지 않도록 하는 이 모든 인도까지도 다 받은 것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물리적으로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은 그런 내용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필요까지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또 얘기를 합니다. 앞서 인용한 이 다윗이 말한 받은 것, 뭐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뭐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줄 때, 내가 젖과 꿀인 땅을 주겠다 하고 주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들이 거기 자기 땅을 찾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무슨 능력으로 거기 들어갑니까? 자기 무기가 있습니까? 뭘로 입니까?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성을 빙빙 돌기만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삶의 터전을 주시잖아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삶의 배경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또 신명기 8장 같은 거 보면 재물로들 능력을 주셨다고 그래요. 너희들에게 각자에게.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이런 직업을 갖고 공부를 잘하고 해서 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만은 후발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에는 하나님이 굉장한 것을 간섭하시는 겁니다. 재물로들 능을 주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주신다고 마태복음 6장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그 여호수아서 21장에서 보면은 자기 백성들의 삶의 이 반경을 다스리셔 가지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다는 말을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삶에서 이렇게 안식한 것이 우연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변을 다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내가 이 안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시대 때도 사무엘이 사는 동안 40년 동안 평화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변에 블레셋이나 주변을 다 통제하신 것입니다. 내 삶의 반경이 일어난 일을 우연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보는 게 눈에 나타나는 것이고 내 시야에 들어온 것 정도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것 정도만 측량을 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됐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방향을 다스리셔서 이 안식을 주시고 평화를 갖게 하신 거죠.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태평을 주신다고. 솔로몬 당시에 태평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일정한 기간.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스리자마자 그 태평이 끝나버려요. 그런 가운데서 욥이 고백을 한 것대로 하나님은 모태에서 뭐 어머니의 태중에서 태에서부터 사람이 나는 것에서부터 그 뒤로 얻는 모든 것 그러다가 어느 때 잃는 것 굉장히 부유했잖아요. 다 잃었잖아요. 잃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다 주시고 허락하신 것이다. 그런데 다시 잃었다가 또 다시 더한 걸로 주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걸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너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야, 너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있는가?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이 말을 한 다음에 이어서 말한 대로 마치 받은 것들을 받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오히려 자기에게 있는 것, 가진 것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한 겁니다. 교만하게 한 거죠. 내가 잃은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가진 거야.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갖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거야. 이렇게 자꾸 자기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걸 지적을 하죠.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니, 받은 것인데 이 받지 않은 것처럼 자기를 자랑한 거예요. 뭘 한 겁니까? 교만이 한 거죠. 혹시 우리 중에 지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를 오히려 드러내고 또 거기서 불만을 드러내고 이러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취할 수 있는 태도이고 반응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실제로 받은 그것을 실제로 받은 자는 그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돌릴 영광을 자기 외 다른 자에게 돌리는 걸 싫어합니다. 거기에 내 자신에게 돌리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릴 것을 내 자신에게 돌리는 것조차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그래서 낮추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 너무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되게 예민해져요. 그런 걸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마치 받지 아니한 것처럼 하면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고 내게 있는 것, 허락된 것으로 인해서 곧 독생자를 주신 것 안에서 내게 허락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온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면 인정해야 되는 것이며 정상적이라면 감사가 솟구쳐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감사를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강요로 생각하고 강요에 따른 반응을 하면 여러분들은 율법주의적인 것이고 진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솟구쳐야 되는 것이죠. 이 사실 때문에. 자신이 받은 것이 진실로 무한한 것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이걸 보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감사가 일어나야 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그것이 받은 자들이 가질 마땅한 반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어요? 다윗처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이 헌상 기도할 때 고백하는 것처럼 바울이 받지 않은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받은 것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입니다. 라는 반응을 하는 것이죠.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은 우리의 존재로부터 나의 삶의 모든 것, 그야말로 나의 건강과 내게 허락된 모든 시간 등 재능, 물질, 실력, 무엇이든지 내게 있는 것을 그 주신 것으로 그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감사는 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실한 감사는 물론 말로도 말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실제로 하는 겁니다. 마음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것을 이게 신앙과 삶의 동기가 뭐냐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출발이 감사예요, 사실은요. 나는 몰랐는데 이런 큰 은혜를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에 감사와 감격이 나의 신앙과 삶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나에게 허락된 시간과 재능과 여력들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시간 드린 거 쉽지 않아요. 제가 환상 설교할 때도 가끔 얘기했지만 돈이 쉽습니다. 틱 보내버리면 돼요. 계좌 송금 해버리면 됩니다. 시간을 내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움직여야 돼요. 가서 내 많은 할 것들을 제안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같이 지체들과 겸치 모임하고 성경 공부를 나누고 무엇인가 함께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는 그 감사 속에서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억지로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방에 들어가서 남들이 표시도 나지 않는 그런 봉사를 하고 섬기하는 거잖아요. 나의 시간과 몸과 이런 걸 드릴 거잖아요. 감사가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감사가 생겼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질문이에요. 억지로 감사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생겼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를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잠시 멈춰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게 감사가 생겼는지 말이죠. 감출 수 없는 감사. 받은 것이 무한하다는 것을 알고 갖게 된 것에 대한 감사 말이죠. 어떻습니까? 독생자를 받았고 성령을 받았으며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고 또 현재 시제로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가 솟구치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진실로 독생자를 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는 질문이기도 하면서 지금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어떠한지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받은 것이 무한하다는 것을 알고 그 받은 것으로 인해서 또 받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기꺼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모든 신앙과 삶 속에서 이게 감사해서 하는 것인지를 아십니다. 우리는 그래야 하는 것이죠. 감사가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서 아시죠. 독생자를 받은 우리는 그래서 영생을 얻고 무한한 사랑을 받는 우리는 그럴 만한 감사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너무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사 지금의 상황이 로마서 8장에서 열거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중에 어떤 것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뭐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곤고와 기근과 적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사망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독생자를 받은 사람이고 성령이 거하셔서 그런 상태에서 나에게 거룩한 길만 이기게 하시고 나를 돕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나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갈등과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으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받은 자입니다. 무한한 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멸망하지 않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만도 무한히 커 보여요. 그런데 영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의 삶의 여정에 성령께서 계속 권해줍니다. 죄의 유혹이 있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아니다고 저에게 감동하시고 말씀으로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인도 속에서 살아가는 이 복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저 정욕대로 본성대로 살았을 것 같아요. 진짜 옆에 사람들, 다른 사람들 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 상황에서 나도 그럴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성령이 계시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닌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유혹이 있으나 아닌 것이 너무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같은 일이 지금도 심지어 영혼까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얼마나 무한한 것을 받았습니까? 자꾸 뭔가를 달라고 하는데 더 큰 지질한 거예요. 자잘한 거잖아요. 이 큰 것 속에서 보셔야지. 이 받은 것으로 인한 감사가 있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주께서 나를 부르신다 해도 나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걸 보십니까? 독생자를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것 안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기도합시다.